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정식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UN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6일 UN 조약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게시한 고지문을 통해 다른 승인 합의서들 가운데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서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되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지만 자신들도 같은 혐의로 피소될 수 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지난 연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영토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수하기 위한 결의안이 부결되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세수 이전을 통결했습니다. 홍콩의 친민주주의 성향 의원들이 7일 지난해 도심 점거 시위대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들고 의회에 불참한 채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이번 장외투쟁은 중국 정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발표된 뒤 지난해 말 도심 기능을 마비시켰던 반중 시위에 지지를 시사한 겁니다. 중국의 선거안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으로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중국에 편향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홍콩의 총리격인 캐리람 정무사장은 이날 헌법적 조치는 반드시 중국의 지지안을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의 반중 시위대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행정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석 달 가까이 도심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며 시위대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우산으로 이를 막아내는 행동에 나서 지난 시위는 이른바 우산혁명으로 불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7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을 받아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안드리 리센코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군인 한 명은 저격수에 의해 또 다른 한 명은 소화기에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박격포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군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는 1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민간인 테러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7일 서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6일 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파키스탄에서 지난달 탈레반 무장괴한들이 학교를 공격해 학생 134명과 직원 16명을 살해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엄중 단속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파키스탄 의원들은 무장 세력들이 민간 법원과 증인 그리고 검찰을 위협해 테러범에 대한 처벌을 방해해왔다며 군사법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재판을 벌이려 한다며 파키스탄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주간지 샤를리 에포 사무실에 7일 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3명의 무장 괴한들이 신문사 사무실 안에서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스테파네 샤르보니에르 잡지국장과 적어도 3명의 만평가들이 사망했습니다. 또 경찰관 2명도 숨졌습니다. 종종 종교와 문화 관련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좌파 성향의 주간지 샤를리 에뿌는 7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ISI의 지도자 아부바카르 알 바그다디를 올해의 성공 기원자로 풍자하는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프랑스 전역에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소니 영화사의 사이버 공격 명령자로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라면은 그것이 우리 뭐 국민의 어떤 신체나 뭐 재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미 소니 영화사의 사이버 공격 명령자로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지목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7일 북한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사이버 공격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킹 수사를 담당했던 미 연방수사국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IP 주소 추적 결과 북한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주소들로 밝혀졌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들이 7일 소니 영화사의 사이버 공격 주범이 북한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7일 미국 동부 뉴욕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회의 기조연설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북한의 정찰 총국이 담당했으며 이 기관의 책임자인 김영철 총국장이 명령한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국익을 해친 가장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공격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대응으로 정찰총국 등 3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관련자 10명의 제재를 가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제재가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소니 영화사의 해킹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던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 역시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주범이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소니 영화사를 위협한 해커들의 IP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들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북한이 해킹 근거를 숨기기 위해서 프록시 서버들의 사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사이버 공격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록시 서버는 빌린 IP 주소를 통해 다른 연결망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IP 주소를 세탁하거나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소니 영화사의 사이버 공격 주범으로 지목된 정찰총국은 국방위원회 산하 핵심기구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대남작전과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는 앞서 지난 11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회사 주요 자료들이 파괴되거나 유출되는 등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사의 모회사인 소니의 히라이 가즈오 최고 경영자는 앞서 6일 미 라스베가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은 전대미문의 고도의 공격으로 방어에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지난 11월 억류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서 김영철 등 북한 관리들을 만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미국이 매일 대북 침략을 노리고 있어 자신들을 줄곧 피해자라는 싸구려 선전선동으로 지난 60년을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거듭 경고하며 미국의 민간 업체들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허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이 7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위협 정도와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다라면은 그것이 우리 뭐 국민의 어떤 신체나 뭐 재산, 생명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도움이 된다라면은 뭐 그러한 조치까지도 포함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하루 전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해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는 지역과 풍선이 지나가는 휴전선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7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묵인날에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대의 열점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전단 살포 행위는 한국 관계당국의 묵인으로 가능했고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곧 공모 결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 어떤 그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전제 조건을 걸어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가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제 조건 없이 그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전단 살포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 문제로 남북관계 진전이 막히면서 치르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7일 지금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이자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남북 간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간접 대화를 개최하는 등 조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며 남북 간 물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기대한다며 답변이 늦어질 경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준위 명의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반드시 통준위가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남북 대화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좌절시킬 수 있는 일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단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 재개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통인식이 통준위 내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는 행동이나 담화가 있어야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준위에서는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푼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대응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평양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입니다.
I think this is all very positive. And again, I'm hopeful that, you know, I think we all are that.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행정명령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 국장입니다.
If you want diplomacy, you will go ahead and talk. If you want to look for an excuse, there are
북한이 진정으로 외교를 원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기존의 UN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력을 포함해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백악관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 조절을 하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I don't believe that's the correct interpretation. I think the sanctions on the 10 individuals and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불법 무기 판매를 특별히 겨냥해 취한 제재 조치며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한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씨입니다.
I think the main stumbling block is the ongoing question of North Korean
북한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보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해놓고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를 무산시킨 사실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critical component will be whether or not North Korea is prepared to make
북한이 핵활동 중단과 관련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는 핵 문제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 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경우 방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양측의 미사일 전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2014 한국 국방백서를 통해 나타난 북한군의 가장 큰 전력 변화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최대 사거리를 만 킬로미터라고 평가했습니다. 2012년 국방백서엔 6,700km로 명기됐는데 2년 사이 3,300km나 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또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스커드와 1,300km의 노동,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등 천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전역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한국 전역과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지지대 유도 무기도 100여 기를 작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3 순항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500여 킬로미터.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2와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의 사거리는 천여 킬로미터이며 북한이 100여 기 보유한 지지대 유도무기도 한국은 30여 기에 불과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연구위원은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도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사거리로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이 어쨌거나 미국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ICBM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른 나라를 특히 대륙을 넘어서 공격하는 ICBM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도 이 사정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한국 군당국은 지난해 4월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 사거리 30km의 패트리엇 미사일 PAC-2를 작전 배치했으며 사거리 40km의 PAC-3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15km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과 사거리 50여 km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은 오는 2020년까지 한국군이 독자 개발할 예정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M-SAM, L-SAM은 하층 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에 15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78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2월에 탈북자 2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7월 4명, 4월과 12월 각각 2명, 1월과 4월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78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그동안 한국에 2만 7천 명의 탈북자가 정착한 것과 비교하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There are refugees in Thailand right now seeking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that have been waiting for up to a year. We're calling for our government.
태국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말 열린 토론회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특별히 탈북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they do have to go through the same procedures that any other refugee has to go through to claim refugee asylum.
탈북자들도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따라서 낯선 이국의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 난민들이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한국보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미국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한 탈북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한국 정부의 지원보다 적은 점과 미국 정착 시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도 탈북 난민들이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11개월 동안 통계상 북한의 원유 수출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정제유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대북 수출 품목 1위를 지켰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 가운데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2만 톤 정도의 원유를 수출하다 2013년에는 57만 톤으로 수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매달 평균 4만 톤 이상 수출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자기 북한의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기보다는 단순히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억 5천만 달러가 수출돼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면서 대북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대북 교역은 57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 줄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북 수출액은 31억 6천만 달러로 2.6% 줄었는데 밀가루와 요소 비료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20톤 이상 화물차도 30%나 줄었습니다. 반면 콩기름은 9,800만 달러를 기록해 중국의 대북 수출 2위 품목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3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합성 직물이 8,200만 달러, 휴대전화가 6,6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국산 휴대전화 수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수입 규모는 1,200만 달러로 전체 수입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6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무연탄은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18% 줄었고 철광석도 20% 감소해 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 의류 제품은 중국 시장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성용 외투와 상의, 여성용 외투는 각각 1억 달러대의 수출을 기록해 20%가 넘는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오는 2월에 실시될 미한 군사훈련이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조만간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씨를 최영기 기자가 인터뷰했는데요. 어제 남북관계 전망 살펴봤고 오늘은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강인덕 전 장관의 분석과 전망 보내드립니다.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당 일꾼들이 세도주의, 또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노동당에서 그 세도주의와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 명백한 겁니다. 지금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전 과정에서 가장 나쁜 것이 그 이건 관료주의 아닙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차지하는 그 이권, 그 이권 부패, 부정부패. 지금 북한에서는 그 과거에는 그 돈만 있으면 못 살 것이 없다. 뭐 아무 물건이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정도죠. 저는 지금 북쪽 내부에 완전히 그 중국의 태자당과 같은 것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줄, 전주라고 하죠. 전주가 돈 가진 사람들이 뭐 못하는 게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평양 시내에서 무슨 뭐 커피 한 잔에 완 유로라는데 그거 완 유로면 얼마입니까? 달러보다도 비싼데 월급은 0.5달러 50센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 뭡니까? 이 시중에서 하는 달러 그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부패가 지금 북쪽에 퍼져 있다는 거죠. 이건 권력 가진 사람들의 그 권력 행사거든요.
올해 안에 당 대회가 열릴까요?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당 대회라는 건 저 대표자 대회가 달렸습니다. 당 대회는 전 앞에 열렸던 당 대회에서 결정한 것이 전부 다 실행돼야 그다음에 당 대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당 대회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 대회는 저 김정일 시대에 열린 것밖에 없거든요. 6차 당 대회. 1980년이란 말이죠.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당대회를 열려면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플랜들을. 뭐 1차 5개년 계획을 뭐 다시 한다든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자면 정처부터 그 준비 작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각 지방당에서부터 당대회 준비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북쪽의 움직임을 봐서는 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방 밑에서부터의 그, 뭡니까, 이견 수렴이라고 할까, 의견 제시라든가 무슨 준비 과정? 그런 것이 눈에 띄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에는 그저 기념대회나 할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그 황병서가 장성택을 제공하고 북한의 그 최고 실세로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황병서의 그 권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안 가니? 북쪽의 권력이라는 건 김일성의 그 소위 백두혈통과 또 하나의 백두산 출신들, 그 발지산 출신들의 발지산 혈통이 둘이 합해서 오늘의 북한의 권력 구성, 권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황병서가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애는 분명하게 최연희의 아들이니까 발지산 혈통이죠. 발지산 혈통과 김일성의 그 백두 혈통은 같은 줄기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최연희 아들인 최영애를 황병서가 위에 올라가서 윗선에 앉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제 2인자는 2인자라고 할까? 난 막 최영애가 중심되지 않을까? 그 주변에는 발산 출신의 2세, 3세들이 진을 치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황병서는 끝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은 지난해 경제개발구를 20여 개 만들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별 네. 진전이 없습니다. 경제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으로 가야죠. 생산관리 방침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530 조치인데 뭐 기업의 자주성을 인정한다든가 농촌의 생산관리 방식을 바꾸든가 말 작업에 무슨 뭐 분조조급제를 강화시킨다든가 개인에게 무슨 경작지를 분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가지고는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질 않죠. 나는 근본적으로 체제개혁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투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슬람 그저 북쪽에 핸드폰 보급시킨 이집트의 그 오슬람 기업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몇억 불을 벌었는데 그걸 밖으로 가져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꾸지 않는 한 북쪽의 투자가 대단히 곤란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19개의 그 경제특구라는 게 형식으로는 만들어놨지만 그게 지금 뭐 기업으로 치면 뭐 300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소기업이죠. 뭐 중국의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그것까지는 투자가 되질 않죠.
이번 신년사를 보면 그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통계 숫자가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식량 그렇죠. 생산도 그렇고 뭐 산업 그렇죠. 생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북쪽에 가장 군단의 이제 어려움이 난 이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식량이 가장 어렵겠죠. 근데 군단에 지금 문제가 군단에는 뭐 비료보다도 더 급한 것이 물일 거예요. 북쪽에 지금 물 부족 현상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가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쪽에 아마 굽는 봄에 물 문제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통계 숫자에 뭘 내놓고 할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 무역이라는 게 지금 뭐 60, 70억 내외인데 그게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팔아먹을 거라는 게 지하자원밖에 없는데 이거 무슨 뭐 생산이 뭐 돼야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 동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그런 대로 먹고 살아라. 이것이 북쪽의 경제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북쪽이 지금 내각을 시켜서 뭐 오산시 조치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고 해도 뭐 생산이 갑자기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숫자로 뭐 발표할 만한 그런 실적이 없다고 봐요. 이때면 지금 뭐 건물 몇 대, 뭐 아파트 몇 개 지은 것 또는 뭐 유원지 만드는 거 이 정도인데 이게 뭐 대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경제 건설 문제는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병진하고 있는 한 경제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건설에서 뭐 뚜렷한 실적을 낼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서 오늘까지도 살아있고 또 네. 쿠바는 최근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길로 갈 수, 저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정입니다. 정권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돼야 다음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는 이제 4년차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안정되기까지는 까마득하게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적 교체는 해서 내각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나는 북쪽의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안정되지 않으면 개혁 개방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살을 내면 안정되기 전에라도 대외 개방을 선언하고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산당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지배력을 가지고 중국식으로 일당 독재를 계속하면서도 개방 체제 개혁을 갈 수가 있거든요.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이런 원리를 간이 아직도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렇게 할 경우에 밖에서 들어올 황색 바람이라는 거 제재 비판 의견이 일거에 북쪽에 들어오게 되면 체제가 불안하게 된다.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아직도 북쪽이 체제 개혁으로 가려면 안정을 위한 조치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인덕 전 정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로 보이는 무장 괴한들의 총격으로 언론인 등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꼬리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타이완이 미국에서 자국 국기 개양식을 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항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도 타이완을 비난했습니다. 쿠바가 미국과 국교 정상화 합의의 후속 조치로 미국인 정치범 가운데 일부를 석방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사풍자 주간지 샤를리 앱도 사옥에 7일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이 괴한들이 총을 쏴서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기자와 경비요원 등이고요. 다친 사람 가운데 5명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네,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주간지가 지난 1970년대에 창간됐는데요. 특히 2011년에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만평을 실어서 이슬람교도들의 반발을 초래했고요. 또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도 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았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테러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언론들이 전한 것들을 보면요. 자동 소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괴한 여러 명이 파리 중심부에 있는 이 주간지 사무실을 급습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괴한이 2명이라는 증언도 있고요. 또 5명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괴한들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한 복수를 했다라고 외쳤고요. 한 기자가 옥상에 숨어서 촬영할 영상을 보면은 이 알라라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발 총성이 들립니다. 한편 괴한들은 공격을 가한 뒤에 도망갔는데요. 프랑스 경찰이 괴한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파리 도심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누구 소행인지 알 수 없네요.
예, 아직 모릅니다. 또 아직 잡힌 용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번 공격이 자신들 짓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파리에서 12명을 살해한 테러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테러 분자들이 정의 심판을 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화될 수 없는 무자비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초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일 국민을 대신해 프랑스 정부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 골간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속보 있네요.
네, 지난달 28일에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수라바야를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가던 이 에어 아시아 소속 여객기가 이 자바 해상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이 구조당국이 사고 발생 열 하루 만인 7일 이 해저에서 여객기 꼬리 부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색 구조요원들이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이 해저에 가라앉은 비행기 잔해로 보이는 이 물체에 이 사고 여객기 꼬리임을 알 수 있는 영문자 A와 Y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네, 이 여객기 꼬리가 발견된 곳이 어딘가요?
네, 이 여객기와의 교신이 두절된 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 남동쪽으로 9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사고 해역이 물살이 빠르고 탁해서 수색 구조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앞서 음파 탐지기로 여객기 꼬리로 보이는 물체의 위치를 확인했고요. 이 수색 요원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물 위에 떠오른 여객기 좌석이나 탈출구 같은 이 작은 물건들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 동체 주요 부분을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수색 당국은 꼬리 부분 외에도 대형 파편 6개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꼬리 부분이 발견되면서 블랙박스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 기종의 블랙박스 2개가 이 모두 꼬리 부분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블랙박스라고 그러면 이 항공기의 자세한 운항 기록과 조종실 음성 녹음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면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여객기 꼬리를 확인한 것이 큰 성과지만 여전히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이 모든 탁승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은 또 이를 위해서 동체 등 여객기의 나머지 잔해도 모두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많죠.
많습니다. 사고 당시에 모두 162명이 여객기에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발견한 시신이 오늘 한구를 포함해서 모두 40구입니다.
네.
따라서 탑승자 시신을 모두 수습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밝힌 것처럼 여객기 동체 그리고 머리 같은 탑승자들이 많이 타고 있던 나머지 부분들을 찾아야 합니다.
네. 추락 원인하고 관련해서 뭐 새롭게 알려진 사실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당시의 기상 상황이 나빴던 것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조종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이 비구름을 피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할 것을 허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제탑에서는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이 비행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항로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요. 얼마
네.
지나지 않아서 이 사고 여객기와 이 교신이 두절된 바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이 자체 충전지를 통해서 이 항공기가 떨어진 뒤에도 20일 정도 위치 신호를 보내게 돼 있는데요.
네.
꼬리 위치를 확인한 만큼 이 주변에서 만약에 이 신호를 찾아내면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타이완 대표부에서 타이완 국기 개양식을 가졌는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타이완의 조치를 비판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지난 1979년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죠. 이후에 워싱턴에 있던 타이완 대사관이 대표부로 바뀌었고요. 이후에 36년 동안 미국에서는 타이완 국기를 개양하는 그런 식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날인 지난 1일 타이완 대표부에서 국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선리신 주미 타이완 대표를 비롯해서 제미 타이완 교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는데요.
네.
당시 선리시 대표는 36년 만에 미국 땅에서 타이완 국기 개양식을 열고 국기를 경외하는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과 제미 타이완 교민들의 도움에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왜 반발한 건가요?
역시 워싱턴에서 타이완 국기가 개양된 게 미국이 표방 지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난 5일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했다면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도 타이완의 이런 조치를 비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6일 관련 발언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타이완 국기 개양식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타이완 대표부의 행동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국기 개양식이 미국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다시 나왔나요?
예, 다시 7일에 이 홍레이 대변인이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지키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편 타이완 내에서도 이번 국기 개양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오늘 타이완 의회에서 이번 국기 개양식 개최를 결정한 선리신 주미 대표부 대표를 비난하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선리신 대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 앤드류 칸 타이완 외무차관도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 부담을 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유신 대표가 국기 개양식을 열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쿠바 관련 소식입니다. 쿠바가 얼마 전에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후속 조치로 또 미국인 정치범 가운데 일부를 석방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 정례회견에서 젠 사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쿠바에 있는 미국인 정치범 53명 가운데 일부를 쿠바가 석방했다면서 조만간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몇 명이나 석방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몇 명이나 또 누가 풀려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인 정치범 석방이 이달 말로 예정된 양국 국교 정상화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국인 정치범은 계속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상은 어디서 열립니까?
로베르타 제이콥슨 미 국무부 서방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이번 달 말에 쿠바 수도로 아바나를 찾는데요. 이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민 문제 그리고 외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달 17일이었죠. 동시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고 정격 발표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그리고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쿠바가 앞서서도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17일 발표를 앞두고 오랫동안 수감한 가둬두고 있던 미국인 앨런 그로스 씨를 쿠바 정부가 석방했고요. 이에 맞춰서 미국 정부도 미국 안에 수감 중이던 쿠바 사람 쿠바인 정보 요원 5명을 석방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56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31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 예상합니다. 남포 역시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강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예상합니다. 함흥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산 지역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2m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1에서 2m. 서해 북부 먼 바다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8일 워싱턴 뉴스 광장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틴틴클럽 ABC 민주주의 들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인권 전체를 박탈하거나 뭐 또는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항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애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비디오 보내드리고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들으시고 라디오로 하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들이 7일 소니 영화사의 사이버 공격 주범이 북한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7일 미 동부 뉴욕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회의 기조 연설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총괄했으며 책임자인 김영철 총국장이 명령한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국익을 해친 가장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공격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소니 영화사의 해킹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던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 역시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배후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소니 영화사를 위협한 해커들의 IP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북한이 해킹 근거를 숨기기 위해 프록시 서버들을 했다며 그러나 가끔 이들 서버 사용을 잇는 엉성함을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주간지 샤를리에포 사무실에 7일 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3명의 무장 괴한들이 신문사 사무실 안에서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스테파네 샤르보니에르 잡지국장과 적어도 3명의 만평가들이 사망했습니다. 또 경찰관 2명도 숨졌습니다. 종종 종교와 문화 관련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좌파 성향의 주간지 샤를리에포는 7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의 지도자 아부바카르 알 바그다디를 올해의 성공 기원자로 풍자하는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프랑스 전역에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에 맞서왔다며 이번 테러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친민주주의 성향 의원들이 7일 지난해 도심 점거 시위대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들고 의회에 불참한 채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이번 장외 투쟁은 중국 정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발표된 뒤 지난해 말 도심 기능을 마비시켰던 반중 시위에 지지를 시사한 겁니다. 중국의 선거안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으로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중국에 편향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홍콩의 총리격인 캐리람 정무사장은 이날 헌법적 조치는 반드시 중국의 지지안을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의 반중 시위대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행정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석 달 가까이 도심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정식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UN 조약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게시한 고지문을 통해 다른 승인 합의서들 가운데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서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되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지만 자신들도 같은 혐의로 피소될 수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0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멘 보안 관리들은 7일 수도 사나의 경찰학교 건물 밖 인파로 붐빈 곳에서 폭탄이 터져 큰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인 주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새해가 뜬 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났죠. 새해 들어서 여러 주요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한국 국민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들리더군요. 이 한국민을 울렸던 대참사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꼭 265일 만에 한국의 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추모, 생존자에 대한 배상과 치료, 또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를 돕는 내용 뭐 이렇게 나뉘던데요. 그중에 정신적인 충격을 치료할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세워서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꾸준히 돌보기로 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소식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실행될지는 봐야겠지만은요.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이제부터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에 한국 국민 일단은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라디오로 하는 세상 먼저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순서입니다. 2015년은 양의 해죠. 이와 더불어서 서울대공원에서는요. 양 프로젝트 특강 등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 양이다!
이거 봐. 이리 와봐.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양.
양?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특히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양의 해를 맞아 서울대공원에서는 오는 30일까지 2015 서울대공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서울동물원 양 프로젝트 특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요. 문화예술교육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동물원에 살고 있는 양 소개 및 멸종위기 야생 사냥을 위한 서울동물원의 보존활동 소개 그리고 2015년도 을미년 새 나만의 달력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이제 문화예술을 접목시켜봤고요. 그리고 우리와 친숙한 양의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산양을 비롯해서 동물들이 왜 멸종되어 가는지에 대한 교육을 함께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조지연 주무관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2015 서울대공원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을미년 양의 해 양 프로젝트 특강, 한국의 야생동물 구하기, 서울동물원의 반려동물 이야기, 겨울 식물생태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서울대공원에는 한국의 토종동물인 사냥뿐만 아니라 바바리양, 큰뿔양 등 다양한 종류의 양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동물원에 오시면요. 바바리양을 비롯해서 큰뿔양, 돌사냥, 무플론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동물원에서는 코리톨과 메리노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많은 양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본 관람객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 겨울방학 프로그램인 만큼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참 많이 찾았습니다.
양의 얼굴이 이렇게 여우같이 생겼고 몸하고 얼굴은 털로 복슬복슬하게 쌓여있어요. 양하고 막 거기서 놀고 양 등에 타고 놀고 싶어.
그리고 같이 자고 싶어요.
양은 이빨이 딱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빨리 못 먹는 대신 뻑뻑한 거를 이빨로 빨리 씹어먹는 것 같아요. 풀을 저 양은 뭐 먹고 사는지 알아요.
풀.
말이 먹는 말은 아니
별표야?
말은 말이 먹는 건초 같은 걸 먹어요.
먹이 줄 때 느낌은요, 침울해서 손은 끈적끈적했고
털이 부실부실하고 부드러웠어요. 대략 양 타볼래요.
신기한 양의 세계에 푹 빠진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순해 보이지만 되게 무서운 게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 덤벼들기도 하고요. 먹이 줄 때는 확 먹이를 낚아채기도 하고 좀 순한 듯하지만 강한 동물이 양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3학년 되거든요. 그때 쓰려고 각각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새 소망을 적었더라고요. 그냥 A4 좀 두꺼운 종이에다가 양 한 마리씩 그리고 뭐 올해 자기가 소망하는 내용 각각 적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내년에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쓰겠다고 계속 코팅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머이 줄 수 있게끔 해놓고.
우리 애기가 방학을 해서 대공원에 놀러 왔는데요. 특히 올해가 양해잖아요. 그래서 양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 양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되게 신기하고요. 애기도 그림책에서 본 양이랑 실제 양이랑 되게 다르다고 신기해서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공원에서 양해를 맞아서 양해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양 스탬프도 여기 한 바퀴 둘러보면 찍어준다고 해서요. 다 둘러보고 이따가 하러 가려고요.
예로부터 양은 가축으로 사육돼 사람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입니다.
사실 양은 굉장히 이제 우리랑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예전부터 많이 기르던 그런 양인데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이었고 또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고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동물로 여겨왔고 또 평화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서울 동물원에 오셔서 양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따뜻한 이제 봄날에 오시면 먹이 주기도 가능한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관람객들은 이러한 양의 성격처럼 평화가 가득한 2015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3학년이 돼서 부드러운 양처럼 부드러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15년 양띠를 알아서 2015년 동안 양하고 친하게 지낼 거예요.
양처럼 온화하지만 강한 한 해가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야. 다 가족들 건강하고 애들 아무 탈 없이 잘 크고 그냥 경제가 좀 잘 활성화돼서 신랑이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냥 그 털처럼 따뜻한 느낌, 폭신폭신한 느낌, 가족들도 이렇게 다 모여서 옹기종기 다 잘 지내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양이 온순하고 따뜻한 느낌 많으니까 그 2015년도에도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애들한테 있겠어요.
아울러 서울 동물원은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동물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물사마다 비치된 스탬프를 찍어 완성하는 재미가 있는 동물원 주사위 여행 등 2015년 따뜻한 서울 동물원 겨울 여행 프로그램을 2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틴틴들을 소개하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함께합니다. 2015년 첫 주인공은 16살에 탈북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청년 김요셉 씨 만나보고요.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H로 시작하는 단어 Human Rights, 바로 인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 이어집니다.
틴틴 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이 위한 시간 틴틴 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궁금하셨죠? 틴틴 클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틴틴 클럽은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매달 첫째 주는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틴틴들을 소개하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와 함께합니다. 2015년 첫 주인공은 북한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요셉 씨입니다. 요셉 씨는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절망을 딛고 희망의 내일을 위해 달려가는 요셉 씨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지요. 자,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의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틴틴 뉴스.
텔레비전을 보며 잠드는 버릇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 등의 화면이 어린이들의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아과학지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실었는데요.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9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수면 시간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어린이들보다 평균 18분이 짧았습니다. 자, 그런데 판형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판형 컴퓨터를 침실에 두고 사용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수면 시간이 평균 21분 정도 짧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판형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수면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더욱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연구진은 이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이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10대 소녀를 괴롭히던 청년들을 제지하다 숨진 여자 대학생의 이름을 딴 기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터키계 여대생이었던 투체 알바이락의 부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던졌던 딸의 용기를 기리고자 알바이락의 이름을 딴 기념회를 만들어 내년 용기 있는 시민상을 시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기념회와 함께 기념상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바이락은 작년 11월 15일 밤 독일 헤센주 오펜바흐에 있는 맥도날드 식당 화장실에서 세르비아계 청년 3명이 10대 소녀 2명을 괴롭히자 이를 막다가 이 가게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이락의 의로운 행동이 독일을 비롯한 세계에 알려지면서 알바이락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었었죠. 자,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틴틴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시간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으로 부모를 잃고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아야 했던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16살의 나이에 북한을 탈출했고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오게 됐지요. 영어는커녕 학교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이 소년은 미국인 양부모님을 만났고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어느덧 24살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that is something that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are
지난해 12월 10일 UN이 제정한 세계 인권의 날엔 미 국무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화에 초청받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렸지요.
I was born and raised in North Korea. Although my family constantly struggled against poverty,
또 지난 2013년엔 세계적인 지식인의 초대해 강의를 듣는 테드 강연회 연설을 올라 자신이 겪은 북한과 탈북 과정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밝히기도 한 이 청년 김요셉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요셉이고요. 저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나이를 16살 때까지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2006년도에 탈출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3살 때 아빠가 굶어 돌아가시자 장마당에서 비료도 먹고 훔쳐도 먹고 탄광에서도 일했던 요셉 씨는 아빠처럼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탈북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한두 달은 뭐 산에서도 자고 그때 겨울이었었는데요. 버려진 집에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래도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교회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링크라는 NGO 단체를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였죠.
그런데 영어도 한마디 못했던 요셉 씨. 어떻게 해서 미국의 대학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어릴 적에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양부모님이 미국 분이셔가지고 네. 뭐 제일 처음에는 뭐 대화가 정말 안 통했지만 뭐 다행히도 저는 또 미국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체계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 씨는 현재 뉴욕의 한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또 나중에 북한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배우는 게 재밌고요. 힘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대화는 되지만 철학이라든지 윤리 이런 데 들어가면 고대 예전 그 이런 영어 단어들이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그런 세상이 없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특히 제가 고아가 됐을 때는 배불리 삼시세끼 먹으면 그게 세상에 만사평통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유라는 세계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상황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대학 교정을 누비는 요셉 씨는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 올라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요셉 씨는 이런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살아온 삶을 얘기함으로써 북한에 아직도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제 삶이 바뀐 것처럼 미국이나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그게 메시지가 아마도 저는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한테 기도라도 해주고 또 옆에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다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우리 같은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친구들을 돕고 싶어 바쁜 공부 가운데서도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요셉 씨.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으로 돈과 음식을 구하러 집을 떠난 후 다시 만나지 못한 누나인데요. 요셉 씨는 자신의 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은 누나를 찾는 거고요.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저한테 해준 게 참 많았었는데 고맙다든지 뭐 사랑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찾으면 고맙다고 하고 싶고요. 누나 찾는 거 외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언젠가는 북한이라든지 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꿈이고요.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리고 제가 돌아가서 다 하고 싶고요. 배고픈 애들한테 밥도 주고 싶고요. 경제도 살려보고 싶고 정치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든지 행복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 조국이잖아요. 저게 태어나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조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청년 요셉 씨.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자는 응원의 말을 전했는데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요. 희망이라는 자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읽었던 얘기를 잠깐 공유하고 싶어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일은 또 내일이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을 버텨내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내일의 태양이 내일에 또 뜨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2015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꿈꾸시나요? 요셉 씨의 말처럼 희망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힘차게 달리는 멋진 한 해로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자, 오늘의 뛰는 젊은이 탈북대학생 김요셉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틴틴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틴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라디오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영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G로 시작하는 용어 Grassroots Movement, 풀뿌리 운동 알아봤죠?
네, 풀뿌리 운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운동이다. 여러 크고 작은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풀뿌리 운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H로 시작하는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용어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H is for human rights.
네, human rights. 바로 인권입니다.
아, 인권.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서 참 많이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지난달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바로 며칠 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넘겨서 책임자를 처벌하게 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북한의 반발을 샀습니다.
네. 그렇게 강도 높은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문제란 얘기인데요.
네.
자, 인권이 뭐길래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건지 인권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네, 인권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인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인권운동가 하승수 변호사는 인권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어떤 권리라는 의미고
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게 바로 인권이란 건데요. 네.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보통 네 가지를 듭니다. 보편성과 천부성,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성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죠.
네, 국어사전에서 보편성이란 말을 찾아보면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하승수 변호사는 인권의 보편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 나이에도 관계없고 또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 또는 남성, 여성 또는 뭐 성소수자든 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게 인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천부성이라는 말은 인권이 하늘이 준 권리란 말인데요. 네. 국가나 법이 허락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란 뜻입니다. 다시 하승수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인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천부성,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천부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똑같이 갖는 권리란 얘긴데요. 그러면 항구성은 무슨 얘긴가요?
네, 인권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인권이라는 건 한번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인권을 가지게 되면 그걸 누가 이제 인권 전체를 박탈하거나 뭐 또는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항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짓고 뭐 교도소나 감옥 같은 데 갇힌 사람들은 인권을 제약당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영원히 박탈할 수는 없고 법에 정한 절차나 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또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건 누가 영구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항구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인권의 마지막 특성으로 불가침성이 있는데요. 불가침성은 침해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영구히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권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침해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최소한 필요한 최소 정도에 그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인권의 불가침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권의 불가침성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의 인권을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의미고 예를 들면 뭐 집회의 자유라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일단 가능한 불가침성에 따라서 침범을 받지 않아야 되고 뭐 사회 질서 같은 걸 위해서 반드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권의 불가침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고 그 권리는 영원히 보장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선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인권이란 말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인권이란 말이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릅니다. 사실 인권이란 개념의 뿌리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고대 종교나 철학에서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인권 변호사 하승수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때는 뭐 인권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대 사상이나 고대의 종교 속에서 이런 인권, 인간의 권리 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주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교에서 어느 종교나 살인을 하지 말라라든지 또 관종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생명권이랄지 아니면 인권 존중에 관한 아주 이제 씨앗과 같은 맹아 같은 그런 사상들은 있었고.
하지만 인권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18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해서 일인데요. 이 프랑스 사상가 루소 같은 사람들이 인권을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해서 인권이란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구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권의 천부성, 보편성, 불가침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뒤 1789년 프랑스 혁명기에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특히 프랑스의 이 권리선언은 세계 인권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네. 앞서 나온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인권을 언급하긴 했지만요.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그 우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을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나중에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1791년의 수정 헌법 서문에서 이 인권을 상세하게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하지만 흔히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부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권에 관한 내용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알파벳 H로 시작하는 Human Rights, 인권을 알아봤는데요.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바지한 인물로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노아 루스벨트를 들고 싶습니다. 이 루스벨트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 시절부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면서 백악관 안주인의 역할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네. 평소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인종 평등을 위해서 크게 노력한 인물입니다.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y well become.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미국의 유엔 대표로 임명돼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요.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멀리다 블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she becomes really this one of the major forces.
초기 유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유엔 대표단이 엘레노어에게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게 임무였는데요. 엘레노어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된 전략을 추구하는데요. 첫째는 이상과 목표를 보여주는 선언문을 쓰는 것이고, 둘째는 구속력이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 유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재판소를 세우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주도한 세계 인권 선언 내용을 보면요. 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또 이런 권리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 정치적 입장과 재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등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70년이 다 돼갑니다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북한만 해도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이렇게 주민의 인권 침해 행위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ABC 민주주의, 오늘은 Human Rights, 인권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송창희가 부르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기 가슴에 남아 이제 다시 추억의 미소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on the dot. On the dot입니다. 그래서 on the dot mean?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Can you make sure that you and Linda come to my house by 10:30 because we are leaving 11 o'clock on the dot?
Thanks for the reminder. We'll be there on time so that we can leave on the dot.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앨리스에게 Can you make sure that you and Linda come to my house by 10:30 because we are leaving 11 o'clock on the dot? 우리 11시 정각에 떠날 거니까 너랑 린다는 10시 반에 꼭 와야 해. 라고 하자 앨리스가 Thanks for the reminder. We'll be there on time so that we can leave on the dot.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정확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잘 맞춰서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on the do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Can you make sure that you and Linda come to my house by 10:30 because we are leaving 11 o'clock on the dot?
Thanks for the reminder. We'll be there on time so that we can leave on the dot.
Thanks.
오늘의 표현은 on, O-N, on, the, T-H-E, the, dot, D-O-T, dot, on, the, dot, on the dot입니다. The expression on the dot means precisely, exactly at the time specified or expected time. On the dot는 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또는 정각에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앨리스가 제이슨에게 We'll be there on time so that we can leave on the dot.
정확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잘 맞춰서 갈게 라고 했죠.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the dot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will be there 4 o'clock on the dot, so don't worry
라고 하면 4시까지 딱 맞춰서 갈게,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Julia got here on the dot
라고 하면 줄리아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on the do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make sure that you and Linda come to my house by 10:30 because we are leaving 11 o'clock on the dot?
Thanks for the reminder. We'll be there on time so that we can leave on the dot.
Thanks.
Let's review. On the dot means precisely, exactly at the time specified or expected time. On the dot. On the dot. On the do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A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324년 1월 8일) 오늘 동방 견문록을 탄생시킨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고향 베네치아에서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지의 땅인 동방 세계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후 3년여의 험난한 여정 끝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도착한 마르코 폴로는 이후 약 17년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보며 동방세계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1295년 마르코 폴로는 여행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돌아오지만 당시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동시에 마르코 폴로에게 엄청난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감옥에서 작가인 루스티켈로를 만났고 그에게 그동안 자신이 이란과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견문록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방 견문록은 이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지리상 발견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935년 1월 8일 오늘 하운드더, 하트브레이크 호텔 등으로 유명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테네시주의 맨피스로 이주한 프레슬리는 어머니께 드릴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지방의 작은 레코드사를 찾아간 것을 계기로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흑인음악인 리듬앤블루스와 백인음악인 컨트리앤웨스턴을 접목시킨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프레슬리는 곧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프레슬리는 또한 1964년 영화 러브 미 텐더를 시작으로 총 33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You have made my life. 정열적이고도 감미로운 목소리, 독특한 구레나루와 착 달라붙는 나팔바지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러나 약물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1977년 4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시아 청년 지도자 계획은 2013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 개발, 환경 보호, 교육, 시민운동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18살에서 35살 사이에 동남아시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계획은 젊은이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아세안의 연결망을 강화하며 중요한 지역적 세계적 문제에 청년 지도자들이 더욱 깊이 개입하도록 하고 미국과 동남아 청년 지도자들을 결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연구활동, 워크샵, 미래 장학금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은 아세안의 학생, 젊은 전문가, 지역사회 활동가 등을 미국으로 초청해 지역 문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에는 18살에서 25살 사이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내 여러 대학에 배정돼 지역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더욱 넓히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서로 교환합니다. 전문인 연구활동에는 25살에서 35살 사이에 전문직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한 달 동안 미국의 본부를 둔 조직체에 들어가 실질적인 전문 기술과 지도력을 연마하고 모국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책을 모색합니다. 워크샵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훈련과 함께 동료들 간의 연결망을 구축해 지도적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장학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주고 이들이 미국의 동반자들과 함께 지역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아세안 가맹국 인구의 약 65%는 35살 미만의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를 개선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또는 베트남 국민이며 18살에서 35살 사이의 연령층이라면 누구나 동남아시아 청년 지도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Young South East Asian Leaders.state.gov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들이 7일 소니 영화사의 사이버 공격 주범이 북한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7일 미 동부 뉴욕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회의 기조연설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총괄했으며 책임자인 김영철 총국장이 명령한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니 영화사의 해킹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던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 역시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배후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소니 영화사를 위협한 해커들의 IP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북한이 해킹 근거를 숨기기 위해 프록시 서버들을 했다며 그러나 가끔 이들 서버 사용을 잇는 엉성함을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주간지 샤를리에보 사무실에 7일 교환들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3명의 무장 교환들이 신문사 사무실 안에서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스테파네 샤르보니에르 잡지 국장과 적어도 3명의 만평가들이 사망했습니다. 또 경찰관 2명도 숨졌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프랑스 전역에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콩의 친민주주의 성향 의원들이 7일 지난해 도심 점거 시위대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들고 의회에 불참한 채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이번 장외 투쟁은 중국 정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발표된 뒤 지난해 말 도심 기능을 마비시켰던 반중 시위에 지지를 시사한 겁니다. 앞서 홍콩의 총리 격인 캐리람 정무사장은 이날 헌법적 조치는 반드시 중국의 지지안을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정식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UN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6일 UN 조약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게시한 고지문을 통해 다른 승인 합의서들 가운데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서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세수 이전을 동결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0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멘 보안 관리들은 7일 수도 사나의 경찰학교 건물 밖 인파로 붐빈 곳에서 폭탄이 터져 큰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인 주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7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을 받아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안드리 리센코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군인 한 명은 저격수에 의해 또 다른 한 명은 소화기에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박격포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군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는 1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민간인 테러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7일 서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6일 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파키스탄에서 지난달 탈레반 무장 괴한들이 학교를 공격해 학생 134명과 직원 16명을 살해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엄중 단속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